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진히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며 때로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도 주의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심으로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마땅히 알고 믿어야 될 신앙의 교리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께서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무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과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바로 이 네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살펴봤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중에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말하자면 네 번째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중에는 제일 첫 번째 그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대가 간구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양식과 의복에 관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온하게 양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하여 적당하고 유익하게 여기시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최종적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육체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배를 채우시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육체 질병을 치료한 일이나 그 다음에 음식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진정한 유익,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의 장치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식물을 내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물질적인 것은 다 육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질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영적인 성격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단순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강구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단순히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구하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루터가 만든 소요리 문답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많은 것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먹는 양식 자체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사실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 하는 뜻으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이 말은 인간 활동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한 것이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하나님께 구하라 또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문자 그대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먹고 입는 것을 비롯해서 건강한 몸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평안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76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의 노고를 통해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하여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동, 근면 그리고 열심히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양하는 것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노동에 대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바로 이 복이 우리의 노동을 번창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음식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이 음식물을 수단으로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양식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고 또 처음부터 여러분의 소유로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참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저한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아니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벌면 되지 뭘 그걸 달라고 기도하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서 가지셨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고 결혼한 부부랄지라도 마음대로 아기 낳고 싶다고 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시작, 출발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되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왜 달라고 요구하느냐 그것은 정신없는 짓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순간부터 전적으로 부모에 기대어 생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입에 양식이 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네바 교리문답 276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노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이냐라고 말한다면 신자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이 일한 대가를 얻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불로 소득하는 것, 그저 손쉽게 돈을 버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기 손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복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로또 당첨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정말 복인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여 수고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면, 그래서 일하여 수고해서 무엇을 얻게 되면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과 환경,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적인 힘과 노동과 수고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다 키워서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다 가축을 사육해서 고기를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쌀을 드세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수고만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고로 이루어놓은 것을 그 작은 대가로 지불해서 가지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의 수고로만 다 먹고 산다고 하면 우리 먹고 못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동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 장치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평소 식물을 심어 먹지 않는 사람들이 텃밭을 가꾸다 보면 그 일이 아주 재밌다 그래요. 왜 재밌죠? 그냥 시커먼 땅에 뭐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막 자라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놀고 있는 땅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사실을 평소에 모르고 지내다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는가? 홍수가 나고 기근이 있을 때, 또 자신의 계획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먹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수고를 통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재반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근거와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구도 없고 그 다음에 땅에 뭘 심어서 나지도 않는 모든 땅이 바위 덩어리라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로 알고 지내니까 뭐 당연히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시고 바다의 온갖 고기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죠. 항상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꾀입니다.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고분고분하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럼 내가 내 뒤를 봐주겠다고. 다 그러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정말 세상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진열대와 같아요. 주인이 물건을 주지 진열대가 물건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진열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세상이 우리한테 이것을 준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줍자는 우리의 조그만 수고로 뭘 얻기를 시작하다 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공급하고 계시다 보니 생생내지 아니하시고 늘 주시다 보니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주지 않고 마치 세상이 우리한테 뭘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권력에 의해서 한번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 내가 정말 당신을 봐주려고 그랬는데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미안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런 면에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147편에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묻고 사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처럼 왜 착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 없이 주시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 없이 주시기만 하니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276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의 교훈은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양식을 먹으면 먹고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원인은 음식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들어간데 물론 생리학을 공부한 분들과 의학을 공부한 분들은 어떻게 이 음식이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쭉 핏줄로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발휘하는지 그걸 알지만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를 보면 저는 참 신기하거든요.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 그 풀만 먹는 소를 우리가 육고기로 먹지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지요. 바다 밑에 가보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집채만한 그런 고래가 떠다니잖아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계획했습니까? 우리가 설계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능력의 원인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늘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77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양식이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또한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식을 탐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게 될 양식만을 갈망하도록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라고 표현하도록 하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하였죠. 이미 우리를 처음부터 의식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제가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신 수단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염두에 두고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주지 않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안아가지고 누구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책이든지 뭐든지 두 권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가져버린 것과 같아요. 그게 뭐죠?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필요를 주실 때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떵떵거리며 살라고 그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결핍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절대적 의미에서 정말 먹고 살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거할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오늘 필요한 것을 다 균등하게 분배하면 사실 먹고 입고 쓸 것 차고 넘칩니다. 나누지 않아서 문제지,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요즘에 뭐 세 살 난 아이들, 뭐 일곱 살 난 아이들이 뭐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없는 사람은 집 한 칸 없어서 학고방에 살잖아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쓸 것도 없는데 형제와 이웃에게 줄 게 뭐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쓸 것밖에 없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여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쓰기에도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대인들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옷도 옷장에서 터져나가고 찬장에 그릇이 터져나가요. 가물 때 아직 풀러보지도 않은 택배로 배달 온 물건들이 몇 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왜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없어서가 아니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현재 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냥 서로 다 나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쌓는 일에 이제 그만 좀 노력을 쏟아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타나지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죠.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근데 부하게는 하십시오.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값이면 좀 많이 주셔서 많이 베풀고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좀 궁핍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좀 베풀면서 남겨가면서 좀 베풀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쉽게 유혹받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미 아굴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면 큰 소로 치고 떵떵거릴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내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공경이 닥쳐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굴의 모습에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만약에 현재 먹고 입고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 짐승보다 못한 자죠. 아굴은 자신을 짐승에 비유했는데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자예요. 사실 짐승은 맹수를 보세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얼룩말이 지나가도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또 사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또 사냥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결핍감 가운데 평생 동안 늘 모자라고 늘 없고 늘 그런 마음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슬퍼해야 돼요. 다른 걸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의 부패가 항상 그쪽으로 가 있어서 늘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36절에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278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에서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그리고 오늘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말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그리고 오늘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희는 개역 개정판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하면 그냥 현대 이즈음에는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일종의 제한장치, 통제장치를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더 많은 물질을 가져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어제 양식도 아니고 내일의 양식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에요. 만약에 저녁에 기도한다면 내일 필요한 양식이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면 바로 오늘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며칠 분을 더 거두어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썩어서 냄새나서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나 재물이나 양식을 며칠 분 쌓아두는 것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제 밤에 마트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또 지난 금요일 날 뭐 쇼핑하신 분 계시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분의 음식만 사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매일 장을 보러 가서 먹고 또 아침에 가서 장 보고 와서 먹고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돈을 몇 푼이라도 저축해 놓지 않은 분 거의 없겠죠. 물론 절대적으로 빈곤한 분은 뭐 저축도 못 하셨겠지만. 그러면 이처럼 음식이나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과연 배치되는 이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하도록 했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아가보의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도와주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을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나 저축도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약간의 힘을 남겨서 이런 부분들을 저축해야 돼요. 제가 신혼부부 그 교육을 할 때마다 신혼부부가 아니죠. 결혼 예비학교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재정을 가리키거든요. 어떻게 재정을 예. 여러분들의 그 재정 상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상태가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몇 억 갖고 있어도요, 그거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꾸준히 저축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오늘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염려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혹은 자신이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니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안정감 이것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삽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79문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라면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과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에게 유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손자까지 먹고 살 것이 풍부한 그런 물질을 쌓아놓은 경우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건 말뿐인 간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망령되이를 거는 일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부자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전자제품 하면 소니죠. 근데 지금은 전자제품 소니 아니에요. 전자제품 하면 삼성 LG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서 쌓아놓은 양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밀양에 사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작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집은 바로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데 그 밀양 지원 판사가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서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이 지방에 내려와 살기를 원치 않고 자꾸 서울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서울에만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술 마실 일도 많고.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이분이 거기 살려고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입주하자 암에 걸려서 죽어서 그 집을 저희 부모님이 사서 들어가 있어요. 보십시오. 자기가 잘 살려고 잘 지어놔도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그냥 가져가시면 건강을 그냥 빼앗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때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제하여 버립니다. 학계서에 나타나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함이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하는데 지팡이를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죠?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원인과 모든 근거는 너에게 있지 않다.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목줄을 쥐고 있다. 나를 바라고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많은 물건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베푸셔야 돼요. 남김없이 다 베풀기만 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저축도 해놓으시죠. 그러나 저축만 해놓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베푸셔야 돼요. 건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푸는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베풀 때도 은혜의 시여자처럼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을 그냥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자세로 나눠주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교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단순한 간구에 이런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었던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잘 삼아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께서 하게 하시면, 주께서 먹게 하시면, 주께서 일을 하게 하시면 하리라고 하는 이런 전폭적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흩어구제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함께 나눈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